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25일 말씀입니다. 1월 25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 시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삼의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은혜 시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는 온전히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옛날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에 따라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든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렇게 금식을 잘했습니다. 금식을 잘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결국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꼬박꼬박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절기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14절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꼭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이렇게 많은 잔치를 하고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빼앗길 날일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냥 금식하는 거, 예수님과 관계없이 전통에 따라서, 율법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냥 금식하는 거, 그거로만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영성, 그런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통로인 금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어떤 낡은 습관에 따라서 내가 외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이것이 큰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하는데 당신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새 옷이죠. 생배 조각은 그렇게 되면 그 옷을 당겨 해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새 옷까지도 그 이렇게 다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 새 옷과 낡은 옷이 붙어 있게 되면 그것이 팽창 이게 결국은 옷이 되질 않죠. 결국 그 옷이 약간만 힘을 줘해도 결국 뜯어지게 되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결국 낡은 가죽 속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새 부대, 새 시대, 예수님이 도래한 그 시대에 넣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 율법적인 사고나 그런 전통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적인 틀 안에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런 사고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율법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을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관념, 율법적인 사고, 옛 시대 속에서 그 율법 플러스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나 생각을 가미했던 그런 율법적인 사고, 생각, 틀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들이 온전히 이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포도주라고 상징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복음으로 되어지는 시대고 정말 낡은 틀에서 이 금식이라든지 그런 과거에 연연되어졌던 어떤 낡은 틀, 낡은 사고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 복음,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낡은 틀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형식주의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순히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나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새 포도주를 결국은 새 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라는 예수님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사고에 우리가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포도주라고 상징하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지는 못하고 낡은 부대에서 그걸 자꾸만 생각해요. 낡은 부대라는 것은 낡은 잘못된 관념이요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형식주의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만연하게 있어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옛 성품이 그대로 있고 온전히 말씀이라는 복음의 측면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내 생각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형식적인 생각, 내가 그냥 말씀이란 기준이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라는 식, 그리고 그런 생각 틀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틀에서 어떤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답습했던 그런 낡은 틀에서 낡은 사고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지만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라는 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음의 메시지와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고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이해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 시대 되어지는 것,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20절에 보면은 혈중으로 아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겉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혈류증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 피가 하혈하는 건데 12회 동안이나 이런 혈류증으로 앓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은 사실 불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나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이런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의원에게 돈을 많이 다 탕진했다. 이미 다 돈을 오랫동안 써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으면 얼마나 돈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불치병에 가까운 이런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로 괴로워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나서기는 좀 부끄럽고 하니까 자신이 없고 하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고독과를 만지게 됩니다. 이 만지게 되는데 21절은 그 여인의 그 만지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것, 치유함을,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be healed라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겉옷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겉옷을 만진 믿은 자기의 몸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보여졌, 물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열려진 이 은혜의 시대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치유함의 역사를 이 여인이 받게 된 것이요. 이러한 치유함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치유함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했다는 거죠. 물론 치유받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 영원히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전인격적인 치유였어요.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동반되어지는 영육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치유가 예수님의 그 힐링이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그런 역사 가운데 바로 그런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영적인 부분도 치유가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게 단순히 자기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인해서 그 여인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에게 혈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겉옷만, 예수님만, 예수님의 겉옷만,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한 거죠.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준 거죠. 그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낡은 틀과 관념 속에서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낡은 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fully understand하고 확실히 이해하려면은 정말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틀과 관념과 생각과 사고들이 다 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정말 신뢰하며 정말 주님이 주님께 나갔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런 깨어짐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살시길 바랍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지는,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이 관리의 이 딸이,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죠. 23절에 보면은 관리의 집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의 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심을 거기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그런 질병 정도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정말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히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기도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온전히 깨닫고 나의 주여 생명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